예레미야 16번 메시지.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 위에 내린 여호와의 징벌. 아홉 번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전진된 위임과 유다의 죄들에 관한 그분의 추가 진술.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전진된 위임과 유다의 죄들에 관한 그분의 추가 진술을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유다의 죄들에 관한 여호와의 추가 진술. 유다의 죄들에 관한 추가 진술은 16장 10절부터 17장 27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한 그들의 죄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이 질문함과 그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대답.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로 하여금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한 그들의 죄들에 관하여 이스라엘이 질문함과 그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대답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백성들은 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가를 질문했으며 또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부정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그분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으며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멀리 내쫓으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의 회복에 대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이 그분의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그분의 산업에 가득하게 한 연고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에 대해 배나 갚으신 후에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대화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으며 그분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에서 그분은 그들 위에 임한 큰 재앙과 재난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으며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으고 회복하시기 위해 심지어 그들을 낚는 어부들과 그들을 사냥할 포수들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예레미야의 찬양과 그의 찬양에 대한 여호와의 승인.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께 대한 예레미야의 찬양과 그의 찬양에 대한 여호와의 승인을 말합니다. 그의 찬양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찬양할 때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분께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찬양에 대한 그분의 승인에서 여호와께서는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또한 매우 인간적입니다. 이 구절들에 기록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유다의 죄와 그 결과. 17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다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금강석 촉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의 제단 뿔들 위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산과 보물들을 노량물로 주실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기업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노를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킨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저주함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축복함.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저주함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축복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축복함에 관하여 7절과 8절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방식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방식이라는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천연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구절들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로 물질적인 방면에서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물의 모든 풍성을 안으로 흡수하면서 강가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관한 그림입니다. 신성한 분배하심을 받기 위하여 나무들인 우리는 물이신 하나님을 흡수해야 합니다. 여기 사상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물 주는 것은 나무가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흡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공급자요 공급이신 하나님과 함께 자랍니다. 공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 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무들인 우리 안으로 분배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결국 나무들과 하나님, 하나님과 나무들은 하나로서 동일한 요소와 본질과 조성과 모양을 갖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얕은 문제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으로써 수행되는 그분의 경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조성이 되기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생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요소와 본질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생수이신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과 여호와의 감찰하심과 시험하심과 상주심.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과 여호와의 감찰하심과 시험하심과 상주심에 관계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대한 이 말씀도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관계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 상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분의 법을 기록하시는 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두실 방법을 갖고 계심을 계시합니다. 일단 그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으로부터 그의 마음으로 확산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처리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의뢰하는 기도.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의뢰하는 기도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고 말하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린 연고로 흙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조차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라고 말하며 그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에 따라 이 의뢰하는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하시고 분배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경고하심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경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 문에 서서 이 문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에게 그들의 혼에 주의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아야 함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어떤 것도 가져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어떤 짐도 가져와서는 안 되었으며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거민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면 그때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은 성문들을 통하여 들어올 것이며 그 성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문에 불을 놓으실 것이며 그 불은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고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며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과 사람이 그의 모든 수고를 그쳐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모독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완성하신 것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취하여 드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신약 또한 주로 이 두 방면,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생수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의 수고를 그치는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시고 찬양하고 즐기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16장 10절부터 17장 27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들에 관하여 추가 진술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그러한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